마태복음 68번 메시지. 모든 사람에 대한 식음석과 상을 세우심. 마태가 그의 복음서에서 전달하고 있는 교리적인 요점을 이해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마태의 복음을 단순히 이야기책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야기책이 아니라 천국의 교리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의 깊은 속을 만지려면 이런 관점을 매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에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들에 담겨있는 모든 것은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과 관련지어서 이 장들의 의미를 보기 위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유월절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밝히심.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은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고 말합니다. 1절의 서두에 있는 그리고 라는 단어는 26장을 유대인들과 믿는 이들과 이방인들에 관한 예언인 24장과 25장에 연결시킵니다. 왕국에 대한 이 예언을 주신 직후에 주님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오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넘겨지게 된다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유월절을 성취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최후의 유월절이 되려는 참이었습니다. 유월절은 15세기 이상이나 지켜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월절은 종결되려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치되려는 참이었습니다. 유월절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함께 놓음으로써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유월절을 성취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예표론에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을 묘사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넘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그 성취를 위해 바로 유월절 당일에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표에 따르면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날 전 나흘 동안 그 온전함에 대해서 조사받아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며칠 동안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조사받으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아무런 흠도 없었으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정도로 온전하시고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식음석.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식음석이셨습니다. 역대로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그러한 식음석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중립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어떠하든 간에 그분에 의해 시험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에 관해 무엇인가 해야 하며 그분께 반응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드러낼 것입니다. 종교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심.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종교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궤계로 체포해서 죽일까 하여 함께 모여서 숙의했습니다. 당신은 종교가 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궤계를 부렸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5절은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들은 그 예표를 이루기 위해 그 명절에 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유월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을 미워함으로써 백성의 최고 계층인 종교인들은 폭로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랑을 받으심. 비록 종교인들은 주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했던 이들 가운데 둘은 문둥이 시몬과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쏟아부었던 여자인 마리아였습니다. 문둥이란 죄인을 상징합니다. 문둥이 시몬은 주님에 의해 치유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했으므로 그는 그분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주님과 그 제자들을 위한 잔치를 자기 집에서 배설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시몬은 주께서 곧 죽임을 당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음이 분명합니다. 아마 그는 이것이 그분께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분과 더 친밀하고 사랑스런 접촉을 위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자기 가정을 열고 잔치를 베풀고 주님과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초대했습니다. 7절과 8절은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낭비하느뇨?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주께 드리는 마리아의 사랑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수많은 귀한 생명들, 귀중한 보물들, 높은 지위들, 유망한 장례들 등이 주 예수님 위에 낭비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분은 너무도 사랑스러운 분이시며 그들의 드림을 받기에 족한 분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부은 것은 낭비가 아니라 그분의 달콤함에 대한 향기로운 간증입니다. 11절에서 주님은 분개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사랑해야 하며 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12절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16장 21절, 17장 22절과 23절, 20장 18절과 19절, 26장 2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그분 위에 부을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려면 그분에 관한 계시가 요구됩니다. 시몬과 더불어 마리아도 역시 이번이야말로 장사를 위해 주님의 몸 위에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그 무엇을 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극히 실질적인 의미에서 마리아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분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주님을 미워함으로 그분을 죽이기 원한 종교인들과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기회를 붙잡은 사랑하는 이들은 어떠한 대조를 이룹니까? 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과 같은 다른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관한 주님의 예언을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증거에 따르면 마리아는 확실히 이에 관한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그녀가 기름을 부은 것은 그분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께서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관해 예언하신 것을 마리아가 이해했다는 표시입니다. 13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고 말합니다. 앞 구절에서 주님은 자신의 장사를 언급하셨는데 이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주님은 복음을 이 복음이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복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녀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 즉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 전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헌신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해주지만 마리아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감동을 줍니다. 이같이 서로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는 반드시 이것을 수반해야 합니다. 거짓 제자에게 배반당하신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거짓 제자에게 배반당하신 것을 봅니다. 14절 서두에 있는 그때에 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 하나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최대한도로 표현하고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은 그분을 배반하려고 했음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귀중히 여기고 있었고 동시에 다른 한 사람은 그분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거짓 신자라 해도 이런 악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결코 유다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사탄 마귀로 가득 찼고 그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에서 주님은 유다를 마귀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따르면 마귀는 이미 그분을 배반하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 안에 넣었고 요한복음 13장 27절은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마귀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배반하겠다는 생각은 그에게서 기원된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 곧 종교인들, 사랑하는 이들, 배반자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당신은 자신의 가정을 열고 주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당신은 옥합을 깨서 그분의 몸에 기름을 부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극진히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상을 세우심 유월절 절기에 17절부터 30절까지에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심과 상을 세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하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무교절은 7일간의 절기입니다. 또 그것은 유월절로도 불리웁니다. 사실상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이었습니다. 20절에 언급된 상은 주님의 상이 아니라 유월절의 상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팔리실 때에 21절부터 25절까지는 주께서 팔리실 때에 상을 세우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21절은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각각 그분께 여쭙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내니까? 유다가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유다 자신의 말이 그를 정죄하게 했습니다. 이 일 후에 유다는 떠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유다가 가버린 후에 주님은 상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유월절에는 참여했지만 주님의 상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팔아넘기는 자, 곧 거짓 신자가 드러난 뒤에 주님은 11명의 참된 믿는 이들과 함께 상을 세우셨습니다. 유월절을 대체하기 위해 26절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26절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의 상이 세워집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먼저 유월절을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유월절을 대체하시려고 떡과 잔으로 그분의 상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예표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 유월절이 되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상에는 두 가지 상이 있는데 유월절의 상과 신약의 상이 그것입니다. 유월절의 상은 구약 경륜의 상이었지만 주님의 상은 신약 경륜의 상입니다. 떡 26절에서 주님은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주님의 상의 떡은 우리로 그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쪼개어지신 주님의 물질적인 몸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이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상의 떡으로 상징되기도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을 받습니다. 유월절의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후에 주 예수님은 어린 양의 고기를 들지 않으시고 떡을 취하여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 떡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상에 관한 어떤 종교적인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에 참석할 때 주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양 공급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종교 안에 있었을 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우리의 영양 공급으로 취하는 것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어떠한 교리적인 관념 없이 주님의 상을 대한다면 그는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이 주님을 영양 공급으로 우리 안으로 섭취하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과 설교가들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석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되새겨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기념하라고 하셨지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써 그분을 기념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념일 뿐 아니라 주님에 대한 누림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은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라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참된 기념은 주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먹는 것이요 그분을 안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몸의 표징을 위해서 한 알의 밀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한 덩이의 떡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덩이의 떡은 많은 밀알들이 긴 과정을 거쳐서 떡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먼저 씨가 밭에 심겨집니다. 그런 뒤에는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밀이 수확된 뒤에 그 밀알들은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고 그 가루는 한 덩이로 반죽된 다음 오븐 속에서 구워져 한 덩이의 떡이 됩니다. 그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먹을 수 있는 떡 한 덩이를 갖게 됩니다. 한 알의 밀로서 주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셨고 결국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상위의 떡이 되셨습니다. 매번 주님의 상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은 우리를 위해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떡이십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가 먹기 위한 상위의 떡이십니다. 상위의 떡은 먼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주님의 물질적인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이 몸은 비밀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 몸이 그분의 비밀한 몸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그분의 물질적인 몸을 죽이지만 그 몸은 비밀한 방법으로 부활해서 그분의 비밀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비밀한 몸은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떡을 볼 때 그것이 주님의 물질적인 몸과 그분의 비밀한 몸 모두를 상징하는 표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떡을 떼어서 먹을 때 주님의 몸의 교통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의 떡으로 상징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상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뿐 아니라 믿는 이들도 누립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누립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둘 다 우리의 누림입니다. 잔 27절은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고 말합니다. 떡이 잔보다 앞서 언급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구속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표징인 떡이 먼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들인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과 주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케 하시려고 그분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타락한 상태에서 구속하여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으로 되돌렸습니다. 주님의 상에 있어서 떡은 우리가 생명에 참여함을 상징하고 잔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축복의 잔이라 불리웁니다. 이 잔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 자신까지도 우리의 분깃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잔을 마시셨고 그분의 피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잔, 곧 넘치는 잔이 되었습니다. 이 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을 갖습니다. 28절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 말합니다. 주님의 상에 잔 속에 있는 포도나무의 열매도 역시 하나의 표징인데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려졌음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들을 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에 의해 요구된 것입니다. 어떤 사본들은 28절에 언약이란 단어 앞에 새라는 단어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주님의 피는 새 언약을 제정했습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과 구원과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성한 복들을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한 잔, 곧 분기십니다. 주님은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는 잔을 누리는데 그 잔 속에 있는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분기십니다. 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루신 대가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권리 증서이며 잔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분기십니다. 왕국 시대까지 29절은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주님은 상을 세우신 때로부터 제자들을 육신적으로는 떠나 있게 되므로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들과 함께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왕국은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 곧 천국의 나타남인데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오신 후에 우리와 함께 마실 것입니다. 찬미로 아버지를 찬양함 30절은 그리고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고 말합니다. 이 찬미는 주님의 상을 마치고 나서 주님과 제자들이 아버지께 드린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이 끝날 무렵에 아버지를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은 이 구절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